승리. 금요일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처음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 큰 소리를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번째 복음서에 의하면 그 외침은 다 이루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테테레스타이.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외치신 것입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피곤에 지친 말도 아니고 패배자가 자포자기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필생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현대 어느 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의 광경을 토대로 쓴 시입니다. 오, 그날 무심한 저 군병들은 앉아서 그를 보며 비웃으며 그의 옷을 차지하려고 주사위를 던지네. 오, 저런! 주는 자기의 몸을 들여 세상 죄를 없이 하려는데. 오, 주여! 당신 역시 내기를 하시는군요. 당신의 생명을 던져 온 세상을 구속하려 하시다니. 해는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 가운데 온 세상에 황금빛 면류관을 씌우는데 주는 알고 있었네. 오늘의 내기에서 당신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이요? 아니요. 정말로 그가 이기긴 이긴 거요? 아니면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가 또 한 차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요. 그의 부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던 그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이 되거나 시니컬한 방관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망상, 기만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일이 사실이라면 역사상 가장 중요하게 기록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앞의 시와는 다른 신약 성경의 설명에 기초한 또 한편의 시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진토가 되어 아봉에 있는 그의 무덤에 조용히 묻혀 아무 말이 없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셜리는 이탈리아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여. 저 홀번 5번가에 운집한 이들이여. 죽었지만 다시 산저 나사렛의 나그네를 한번 만나보지 않으려는가? 죽었지만 다시 산저 나사렛에서 온 나그네를 만나보지 않으려는가? 이 말이 정말이요, 아니요? 이것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시인의 상상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다시 프란시스 톰슨의 시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을 그때가 되거든 마음 놓고 울지어다. 그리하면 내 비통함이 조금은 가시어지리라. 런던 한복판과 하늘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보이리라. 오, 진실로 밤에 나의 영혼이여, 나의 딸이여. 울지어다. 하늘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그리고 보라. 그리스도께서 저 게네사렛 호수가 아닌 템즈강을 걸어오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게네사렛 호수가 아닌 템즈강을 걸으시다니. 사실이요, 아니요. 이건 시인의 망상이요, 사실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신약 성경 기자들이 한결같이 전하는 이 말이 사실이오, 아니오. 이건 몇몇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말로 여러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사형 집행의 책임자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다가 마침내 운명하자 십자가 앞에서 엄숙하게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 아들이었다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형제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에 대하여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 넘겨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기에 계셔서 나의 삶과 생각에 주로 계시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먼저 애초부터 부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일찍이 인류 역사상 부활이란 것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들어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부인합니다. 또 복음서마다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상호 모순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가령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에서는 더욱 다르게 나타나고 부활 후의 승천 기사 역시 제각각으로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무덤에서 처음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가령 마가복음에서는 무덤에서 한 청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빛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한 천사가,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이니 도대체 이러한 모순과 불합치로 가득한 부활 설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점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서 사이에서 모순과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드라마틱한 부활 사건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결함일 뿐 주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실 자체를 부인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이러한 현대적인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세 사람이 축구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있었던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A편이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B편이 이겼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느 편이 이기건 별로 관심이 없이 그저 축구 경기만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경우 경기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심판이 아주 훌륭했다고 말하면 다른 하나는 그런 심판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그중 하나가 어떤 선수를 두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면 곧 다른 하나는 그 선수는 형편없다고 흉보는 것으로 대꾸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그날의 격렬했던 경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활이라는 미중유의 사건에 대한 증언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개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리저리 왜곡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헤집어 고쳐놓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경에 베드로의 영향 아래 로마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여 년 후 요한복음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수십 년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사이 가령 마가복음에서의 한 청년이 요한복음에서는 두 천사로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적 한계에서 오는 차이일 뿐 그것으로 부활이라는 대전제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런던의 대은행가 제임스 호프 심슨경이 언젠가 방송에 나와서 수표책의 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하는 사인이라도 밝은 불빛에 두고 면밀히 볼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위조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사람도 완전히 일치하는 사인을 두번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같은 시간, 장소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이라도 배운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제각각입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어도 그 학생들이 표현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할때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할때또 달라집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야말로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마 의도적으로 일정하게 짜맞췄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용어라든지 그때 정황에 대한 설명을 조정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일치시켰을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확신하면서 짜맞출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믿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간의 불일치를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부활 사건을 전혀 다른 면에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고 무덤에서 깨어나 도망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요즘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무덤 안에는 선반 같은 것이 있어서 시체를 선반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대개는 시체에 향유와 기름을 바른 후 수십 야드의 세마포로 마치 붕대를 감듯 싸고 싸고 또 싸서 시체를 고이 눕혀둡니다. 예수님의 경우 한 의로운 부자 친구의 호의로 아직 쓴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해 두었는데 무덤이꾼은 20명에서 30명의 장정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연자맷돌 같은 바위로 막아두었습니다. 이는 보통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돌로 무덤을 막고 든든히 임봉한 후 대제사장의 요청으로 군병들이 보초를 서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십자가에 달려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는 심장의 기능이 완전히 멎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확인한 로마 병사들의 허락으로 그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의 한 단에 뉘었습니다. 자, 기절하였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한들 그 몸으로 세마포는 어떻게 풀고 육중한 바위문은 어떻게 열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목격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매맞고 상처난 모습이 아니라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절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거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순교자의 기념비가 되고 성지가 될 것을 막기 위해서 시체를 감추었는데 이것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말로 더욱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 주님의 부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설교라도 부활이 누락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증언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은 당장 감추었던 시체를 내놓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그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주장해도 그저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유대인들이 시체를 옮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옮겨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유심히 읽어보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은 시체를 옮긴 사람답지 않게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도 놀라워하면서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용감하게 말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책망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낭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엠마오의 이름 없는 두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 3년 전에 옛 직업으로 복귀했습니다. AD 70년 즈음에는 요한 하나만 빼고 거의 모든 제자들이 참혹한 형벌로 돌에 맞거나 물에 던져지거나 맹수들과 싸우다가 혹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을 속일 때는 속이는 결과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사람이지 철저하게 꾸민 이야기를 위해 그것도 집단적으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 이야기는 환각의 소산일 뿐이라고 말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고 또 부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 하나같이 환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골똘한 몇 사람 정도는 자기가 믿는 바가 현실이라고 일시적으로 환각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그것도 상당 기간 환각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말하는데 이는 알아보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라 하는 뜻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유치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른바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 베드로가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 없어. 주님은 살아계신 거야. 죽은 사람도 살리신 주님이신데. 아무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용감하신 분인데. 죽음이 주님을 어쩔 수 없어. 하고 갑자기 주님은 다시 사셔야 한다. 아니, 주님은 다시 사셨다고 외쳤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퍼져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유포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욱 엉뚱한 주장은 부활이 눈물로 눈이 가려진 여인의 히스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과연 그날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며 무덤을 찾으러 동산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출신의 순박한 처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구별하지 못하여 거기에 있던 젊은 청년에게 주님을 묻어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한 겁니다. 그는 여기 없소. 그를 매장한 곳을 찾아보시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는 말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단지 내가 찾는 그는 없다. 그를 매장한 곳으로 가보라고 말했을 뿐인데 눈물로 가득한 마리아가 무덤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히스테리성 발작의 결과로 예수님 부활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에 한 번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치고는 좀 시시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되고 아마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조합한 억지 주장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으려니와 이러한 주장에 현혹되어 잠시나마 회의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 논의를 여기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된 주장들로 인해 부활신앙에 다소라도 손상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부활 이야기를 읽을 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사모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가령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에 대해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절망하고 자포자기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가졌던 그녀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다락방의 제자들 역시 슬픔에 잠겨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과 제가 부활에 대해 소설을 꾸며 쓴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도록 설정했을까요? 나는 누구보다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에게 나타나도록 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안나스의 방에 또 빌라도의 집무실에 나타나시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높은 성루에 광채를 바라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는 외치게 할 것입니다. 보라,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났도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비통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는 부활 당시는 물론이요 그 일에 한결같이 계속된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님을 우리 삶 한가운데로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복음서가 아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보다 적어도 10년은 먼저 쓰여진 편지로 15장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체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과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바울은 이 모든 나타나심이 같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신체적으로 또는 유형적으로 눈으로 볼수 있게가 아니라 아마 분명하게 영적으로 환상으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볼수 없었듯이 아마 바울 자신도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홀연히 나타난 빛으로 그 역시 시력을 잃고 말았으니까요. 이 점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연히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여드레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숨을 죽이며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분명 물질적으로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았을 뿐 그것은 영적인 임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 눈앞에는 어떤 장면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마치 있는 듯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이 마련됐다거나 물질적인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자면, 오랫동안 내게는 부활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몸과 육신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여 일간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이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께서 지금껏 여기에 함께 계시다고? 그러나 그 주님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계시고 걸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육체의 방법이 아닌 영의 본체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의심 없이 무슨 일이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모든 실체는 부활에 근거하여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을 도외시하고 교회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 제자들은 하나같이 절망과 자포자기,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겁쟁이들 뿐이었습니다. 그 가슴속 희망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마음들은 내버려진 채 망연자실하였고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겁에 잔뜩 찔린 채 문을 닫아 걸고는 누가 잡으러 오지 않나 해서 계단의 발자국 소리에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변화한 것입니다. 7주, 겨우 7주가 지났을 뿐인데 하녀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해 세 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문을 닫아 걸고는 공포에 몸서리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체포된 그는 산헤드린, 아, 얼마 전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그 산헤드린 앞에 서서 사자처럼 용감하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도대체 저 비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토록 용감한 영웅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에는 그에 앞서는 적절한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꺼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한 일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 하나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활을 떠나서는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 없이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애써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그날 무슨 일, 곧 부활이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형적으로 물질적인 혈과 육의 세상 저 너머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만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의 옛 스승이신 가십 박사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너무 바빠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었던 한 주간이 있었더랍니다. 주일이 되어서야 겨우 주일 예배 설교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로서는 최선을 다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글래스고의 성 마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설교하기 위해 마치 그리스도 앞에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강단의 계단에 오르는데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가십,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느냐? 그는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의 설교를 취하셔서는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보다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으로 부활하여 40여 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들려가신 이보다는 오히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영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에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연약할 때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위로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령 우리가 어느 단체나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먼저 그 조직체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대개는 그 설립자에 대해 알아보면서 설립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으로 가입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살피고 또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 일원이 되고 싶으면 먼저 교회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고 교인이 된후 의무와 특전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니.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글레시아인데 이 말의 용례와 함축하고 있는 바는 교회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에글레시아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먼저 유대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출애굽 여정 이야기를 읽어보면 온 백성이 때때로 모세의 말, 아니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이는 것을 흠정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총회를 70인 역에서는 에글레시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을 에글레시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탄생된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밖, 헬라 세계로 발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에글레시아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즉, 헬라 문화권에서는 에글레시아는 종교적인 의미는 없고 정치적인 의미만 지닐 뿐이었습니다. 당시 도시들은 거의 자치적으로 움직였는데 거기서 에글레시아는 그 도시를 지배하는 모임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도시들은 우리 인류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참된 민주주의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령 아테네와 같은 도시의 지배권은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 하나하나에게 있었는데 시민들 모두가 에클레시아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 이는 2만 3천 명이 참여하는 완벽한 위원회에 의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일시에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에클라시아는 1년에 12번을 회집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모이기 전 전령이 온 도시를 돌면서 이번 에클레시아는 아무아무 때에 아무아무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 경우 에클레시아는 실제로 또 사실상 참석의 초청에 수락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기를 수락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구약의 히브리적 의미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온 사람들의 모임이요. 신약의 헬라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주님으로 모시기를 수락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교회라는 말이 건물을 지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는 교회당 건물을 짓고 소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AD 200년 이후에나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도들은 보통 길거리에서 외치다가 돌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아니면 보통의 집보다 약간 큰 방에서 모였는데 거기에 아무아무 교회라고 간판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에 건물을 의미하는 징후는 결코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교회가 사람이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으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이들 단어와 똑같은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의미의 단어 몇 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흔정역에서 성도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와 여러 도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인상을 주는 잘못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말에서 아주 근엄한 표정의 석고상 또는 오래된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을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령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이혼과 잡혼, 온갖 음란한 일, 교인 간 송사로 나를 지새고 은사 문제로, 사도의 권위 문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처럼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라는 단어에서 보여주는 의미처럼 오늘날의 우리보다 거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성도로 번역된 하기오스의 1차적 의미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무수하게 만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기오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입니다. 우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다른 여섯 날과는 구별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다른 장소와 건물과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두고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무수한 책들과는 내용과 가치에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점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실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일상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별, 거룩이란 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는 가운데 거룩, 구별이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무수히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의 전 서신에서 무려 80여 회나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대기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 안에, 공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대기와 같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현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의 약속과 함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마다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생명은 그의 현존 안에 있고 그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그가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이고 거룩의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구별, 거룩은 우리가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 따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는 어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을 떠나 세상 밖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기둥 위의 성자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를 좀 평평하게 하고는 거기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산 것입니다. 더욱 별스러운 경우는 유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교회의 한 켠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벽을 파고는 최소한의 공기소통과 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조그만한 틈만 나 있는 그곳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은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으니까 많은 유혹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죄를 지을 가능성에 덜 노출되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과 구별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더욱이 앞서 말한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주님의 기도와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은 부흥회에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꽤 오랫동안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신문은 그녀가 생각할 만큼 종교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그 신문사를 사임하고는 종교관계 신문사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는 모든 직원들이 종교적이었고, 신문의 모든 지면은 종교관계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일 역시 그녀가 택해야 하는 최선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구태여 전에 다니던 신문사를 사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도, 지방 관공서에도, 의회에도, 무역회사에도, 또 노동조합에도 소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구별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첫 번째 말은 하기오스, 거룩함입니다. 구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제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들어온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일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베드로, 바울 시대에는 교회당에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또는 길을 걸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몇 사람이 멈추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대개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가 표류했는데, 설교 내용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멈추어서서 듣기도 하였고, 그중 어떤 사람은 설교자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어디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때 얼른 그 사람을 이미 믿는 사람들의 집, 가정교회로 안내해 자세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디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비하고도 끝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16살 때 처음 믿었던 단순한 신앙을 지금껏 가지고 있어요 라며 배우지 않고 믿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배움으로써 더 많은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회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인생의 막바지 즈음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세상과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심과 동시에 곧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의 뜻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라틴어의 convertere에서 온 것으로 그 의미는 돌리다, 회전시키다입니다. 회심은 곧 회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배우는 일에서, 기도에서, 자신을 억제하고 훈련하는 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요하심에 대해 배우고 또 배우는 일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신 본래 뜻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에 또 하나의 별칭이 있으니 곧 믿는 자입니다. 이 역시 신약 성경에서 무수히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물론 자신의 확연한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연극 비평가 제이 에이거트가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한낱 기성품 침대가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엄청난 것을 세우면서 그것들을 여간해서는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보통 믿는다는 의미 이상의 무수한 뜻을 갖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령 당신은 사랑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시다. 먼저 열두어 살 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사랑을 믿어요. 보았는 걸요? 큰 누나가 자기 남자친구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는 거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나는 사랑을 보았어요. 자, 같은 질문을 심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이란 특별한 자극에 대한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물론 사랑을 믿고 말고요. 같은 질문을 별빛 아래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사랑을 믿느냐고요? 바보 같기는.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걸요. 사랑을 믿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세 가지 차원, 곧 외적인 증거, 일종의 입증, 그리고 경험에서 오는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한 참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제자요, 체험한 바를 믿는 확고한 신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크고 무거운 명칭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교회에 대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신학으로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은 무엇보다 교회 일치성을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일성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단일성 안에서 조화롭게 작용하지 않으면 탈이 나고 맙니다. 모든 지체는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맡은 바 그 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바를 잘 수행할 때 건강하게 됩니다. 통일성의 비유로 몸을 이야기한 것도 사도 바울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에 앞서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의 저자에도 나옵니다. 로마의 역사 가운데 한때 로마의 평민과 귀족 사이에 중대한 충돌이 발생되어 분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평민들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 국면이 매우 심각해져서 도시의 운명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귀족들은 유명한 웅변가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를 고용해 거리의 평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합니다. 이때 메네니우스는 격앙되어 있는 평민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는 대신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몸의 여러 지체들이 위에 대해 분노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위라는 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고 있고 자신들이 애써 벌어서 입에 넣으면 위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몸의 여러 지체들은 위를 상대로 동맹 휴업을 결의하였다. 손은 음식을 입에 가져가지 않기로 하고 입은 먹지 않고 이는 깨물지 않기로 하고 혀는 맛을 느끼지 않기로 하였으며 목은 음식을 넘기지 않기로 단단히 결의했다. 그렇게 위를 괴롭히려고 했지만 결국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온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몸의 여러 지체들은 살기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잘 하기로 했다. 이것은 일종의 은유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통일성, 단일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체 간의 격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곧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랑의 관계는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47년 동안 목회하면서 스코틀랜드 교구회의에 참가하여 단 한 번도 부표를 던지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불일치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칭찬받을 만한 평화주의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고요한 죽음의 평화일 뿐입니다. 나는 내 일생에 단 한 번 램프류에서 열렸던 총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 기억에 당시의 그 총회는 지금까지의 총회의 사상 가장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당시 매우 젊은 목사였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총회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 기간에 가장 격렬하게 논쟁하고 큰 소리로 싸웠던 사람들이 서로서로 어깨동무를 한채 떠들썩하게 웃으면서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 참 좋은 친구 톰슨이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면서 어이, 바글레이 군, 참으로 멋진 밤이잖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참 격이 없는 우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되 서로 많은 차이와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극작가 제이 베리경이 그의 가까운 친구요 연출자인 시 프롬맨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찰리, 그 친구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그와 일생 동안 오직 한 번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싸움이 한 18년 정도 계속되었나? 그가 말하려는 바를 다 아시겠죠? 18년 동안 싸우면서도 우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스고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신학적 입장에서 나로부터 가장 멀리 나간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학생은 너무 말이 많아서 여러 사람에게 거리낌을 주어 모두들 그를 멀리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껏 그 어느 학생보다 그와 가깝게 지내며 아껴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일치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통일성입니다. 역시 몸이 건조하고도 억지스러운 일치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랑은 더욱 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을 생각할 때의 일치는 많은 차이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서의 일치입니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습니다. 군중이 한 자리에 모여 노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자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 즉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정해야겠지요. 그 중에는 엉뚱한 음정도 들리겠지만 그건 역시 기분 좋은 소음일 뿐입니다. 군중이 부르는 합창의 경우 4개 파트가 아니라 20개, 30개의 파트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은 오케스트라의 선율 속에 파묻히고 조화롭게 서로 엉겨서 웅장한 대합창을 연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부르는 노래지만 각자 하나하나는 자기의 노래를 독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일치, 다양한 가운데의 일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요즘 많은 것들이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는 것을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꾸밈이 없는 평범한 교회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울긋불긋 요란하게 치장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한 기도를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구는 고루한 보수주의자이다. 누구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파괴적이다. 아무아무는 자유주의자로 위험하다. 누구는 꽉 막힌 근본주의자이다 하고 꼬리표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그와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벽이 생기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은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한 스타디온은 약 192m이니까 1,500마일 정도 됩니다. 한쪽 벽의 길이가 1,500마일 정도 되는 성의 넓이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인류의 어느 역사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규모입니다. 얼마나 여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여유가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나머지는 모두 저주를 받을진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를 위한 자리는 없도다. 영원히 그 밖에서 슬피 울리로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여유와 공간이 있어서 어떤 차이의 구별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이 영원한 통합에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 이것은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전혀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면 곧 어느 남자나 여자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가령 여기에 한 어린이가 있어서 그 어린이를 가르치고 싶으시면 당연히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할 남자, 여자에게 맡겨서 그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라도 그를 배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를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로하면서 보살펴 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에 속한 누군가 가서 그를 돌보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잘 압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의 엄청난 사랑도 잘 알고 있고 다함이 없는 주님의 긍휼하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원하는 우리의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손이요. 그의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발이요. 그의 음성을 대신 전해야 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의 몸이 되어야 하고 손이 되어야 하고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토스카니니가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는데 그날따라 손발이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참기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지휘봉을 내리고는 보면대에 기대어 선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곡이 제대로 연주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방해하시는군요. 교회도 가끔 그렇게 하곤 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1271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와 마페오 폴로 두 수도사가 쿠빌라이 칸에게 초청되어 원나라 궁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쿠빌라이 칸의 영토는 우랄과 히말라야, 다뉴브에서 멀리 남중국해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쿠빌라이는 두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황에게 가서 전하시오. 수백 명의 전교사들을 보내주시오.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싶소. 여기 있는 나의 존귀한 신하들이며 장군들, 그리고 내 백성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저 서쪽에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동쪽에서 일어날 거요. 두 수도사는 급히 로마로 돌아가 교황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은 정치 문제에 몰두하여 너무 바빴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골몰하다가 18년을 허송했습니다. 그리고 12여 명의 수사를 파송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고 너무 적은 수였습니다. 자,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교회가 바로 적절하게 대응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의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동남아시아에 더 일찍 복음이 전해졌겠지요? 중동은 물론이고 터키가 이슬람의 손에 좌우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 인도에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을 테지요. 세계의 얼굴이 확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시 그럴 힘이 없던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G. 엘리엇은 그녀의 시 가운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발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가의 손과 턱 사이의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주님은 스트라디바리가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무릇 인생들에게 적절한 솜씨를 주시나니 누구는 바이올린을 만들고 또 누구는 그것을 연주하도다. 만일 내가 내 손을 태만히 놀리면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약탈하는 것이 되나니 주는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손이 아니면 주께서도 일하실 수 없나니 안토니오 없이는 그의 바이올린도 없었으리로다. 만일 내가 손을 등한히 놀리면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약탈하는 것이 되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영웅적 행위에 대해서 또 그의 관용과 아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손이요, 입이요, 발이요, 몸이기 때문입니다.